한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한 부분을 부족한 종이 좀 해석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주셔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말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쪼록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진리의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다 담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말씀이 기억나서 실천하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헌신, 우리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는 각 전도회들이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많이 쭉 안 드리다가 찬양대는 열심히 있어서 헌신 예배를 간혹 이렇게 드린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드립시다. 그랬어요. 헌신은 이제 여러 번 많이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선한 일들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모범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본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시기 전에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전에 그를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는 단지 말로만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교훈을 행하며 그의 행위를 본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이는 구절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희생케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부모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이런 모범,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 모범을 흉내낸다고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본을 본받아야 된다고 가르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을 버리셨고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음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제물과 생축이라는 말은 구약의 여러 제사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구약의 모든 제사, 곧 구약의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기본적이고 그와 더불어서 온전한 헌신, 번제 같은 경우에 소제는 온전한 순종일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회복, 화목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속죄제, 속건제는 그야말로 속죄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 대속제물, 화목제물,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고 본문에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행위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고 행위는 늘 미달하고 오히려 행위로 엄격히 따지면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들이지만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주의 십자가의 대속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초하고 더러운 과거의 죄, 부족한 모든 실수와 연약을 다 주님이 다시 씻어주시고 손과 발을 씻듯이 또 우리의 옷을 빨아주듯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잘해라, 다시 분발해 잘해, 죄짓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격려해 주듯이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었고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으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희생제물이 되신 사랑, 속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진짜 본받으려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죽지 못하고 살기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부끄러운 그런 그 행위지만은 그러나 여튼 목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이 젊음과 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까지가 100점이죠. 그게 100점 온전한 헌신이지만은 목표를 거기다 놓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헌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헌신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죽도록 바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헌신은 없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아야 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죄성이 있고 죄에 대한 많은 그런 경험이라고 할지 과거에 누추한 죄의 기억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서라도 죽으면은 마땅할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니까 그보다 더 귀한 헌신, 더 고상한 헌신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의 이 헌신의 행위를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증거한 후에 생활 교훈을 주기 시작하면서 첫째로 헌신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라는 성경은 매우 중요한 성경인데 그러나 좀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는 딱딱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죠. 처음에는 물론 잠언이나 시편이나 또 조금 관심 있으면 복음서가 훨씬 읽기가 쉬울지 몰라도 진짜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성경은 복음의 이치를 바로 증거하는 아주 내용이 있는 그것이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로마서를 읽어봐야 되고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읽어보면 좋고 한 번 읽어서 터득하면 좋고 읽어야 반드시 되는데 로마서의 구조는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11장은 교리, 12장부터 16장은 생활교훈 크게 나눠서 둘로 쪼갤 수 있고 또 1장부터 11장의 교리의 내용은 더 쪼개면 1, 2장은 구원의 필요성, 구원이 왜 필요하냐.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3장부터 5장은 구원을 받는 이치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3장부터 5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은 구원받은 자의 죄 문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와 싸우는 싸움이 있으니까 그 죄를 지어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성화, 소위 성화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3장부터 5장은 구원의 이치를 말하면서 칭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것을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은 칭의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구원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죄와 싸움이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성화에 관한 문제인데 6장부터 8장에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이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어느 날 우연히 내가 한번 나도 가볼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예배당 가서 어느 날 우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만세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그 이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선택의 진리라고 하는 심오한 진리를 9장부터 11장에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원의 도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생활 교훈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12장부터 다루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헌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죠. 너무 헌신 예배할 때마다 제가 많이 설교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또 2절은 헌신의 방법 그러나 2절까지 안 가도 1절의 헌신에 대해서 교훈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제사로, 제사라고 했지만 제물로 해도 괜찮습니다. sacrifice라는 말은 제물도 되고 제사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혹은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헌신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헌신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생활 교훈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행위 저런 행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선하게 살고 이렇게 의롭게 살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것을 사실은 헌신을 전제할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죠. 주님이 사실은 주님이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탕자처럼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돌아와 놓고도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면 아직 안 돌아온 사람이겠죠. 그러나 돌아왔으면 이제는 전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목자와 주님 대신 주님께 제가 왔습니다 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살겠느냐 그래 계명대로 잘 사느냐 그래 그러면은 예배도 좀 잘 드리고 그리고 또 죄짓지 말고 조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살겠느냐 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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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살려 예, 예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 맞는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은 그게 정말 돌아온 것인가 싶죠. 그래서 헌신이란 말을 먼저 가르치고 또 전제하고 있고 다 옳은 말씀이에요. 주님께 내 몸을 드리고 이제는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하나님께만 쓸 수 있죠. 사람에게는 쓸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만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복종하면 그러면은 이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겠죠. 거기에 헌신을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은 늘 해석한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곧 자비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교훈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인인 상태 그대로 이었을 것이며 죄값은 죽음이며 지옥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구속과 의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하심의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는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라는 것을 다 꺾어버리고 이제는 주의 뜻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니라고 하시면은 내가 그것을 내가 때때로 마음에 해보고 싶어도 안 돼.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이거죠.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헌신이잖아요. 주님께 나를 마치 우리는 지금 산 제물로 드리지만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나를 죽여버리면 죽여서 재물은 다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죽은 재물이 거기서 뭐 막 움직이고, 아이고, 나 여기 있을 거 아닌데, 내가 지금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내가 왜 여기 지금 번제단 위에 있는가? 그러고 죽은 재물이 다시 살아서 막 깡총깡총 도망가고, 뭐 소가, 양이 그렇게 가지는 못하잖아요. 죽은 것은 그대로 있듯이, 난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이 주여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나의 몸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헌신이니까 드리고 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쓰시고자 하시면 이 일을 하겠느냐 저 일을 하겠느냐 뜻을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께서 명하신다면 주의 뜻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헌신자죠.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의와 선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이것은 일부의 신자들이 할 일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은 한두 번 할 일이 아니고 헌신 예배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모든 생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극심한 고통을 견디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져야 하는다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외의 어떤 것이나 그 이하의 어떤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실 의미도 있지 않고 가치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돈 버는 거 다 가치가 없어요. 집안일 하는 거 다 쓸데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세요.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힘이 있는 대로 깨끗하게 정리정돈도 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야지 게으르면 안 된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게으르면은 예, 요새는 경쟁에서 다 돛대지고 말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예, 그러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도 열심히 뛰어야 돼요. 불을 켜고 지혜를 짜내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러지 우연히 잘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에 약하다고 그런 표현하는데 약한 게 아니라 그 말은 시험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 시험에 빵점 맞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시험 준비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그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런 것이에요. 그거를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도 갖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돈 많이 벌어서 집 몇 채 사고 땅 몇 채 하고 은행에 몇 억 저축해 놨다 하더라도 그거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자식들이 잘 쓸지는 몰라도요. 예? 그거 무슨 의미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의 헌신을 좀 얘기해 보십시다. 찬송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하고 힘써야 할 일인 것을 잘 알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의 시편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좋아요. 시편가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나 그것만 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시편가도 또 은혜로운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예, 파니 크로스비가 쓴 몇천 개의 찬송 중에 우리 속에 아마 몇십 개의 찬송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열 개는 넘어 보이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이 많은지 교회 역사상 경건한 성도들이 쓴 시가 참 은혜로워서 거기에 경건한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됐어요. 그것도 귀한 찬송이지 그런 거를 무시하고 시편가만 불러야 된다 17세기에 예, 종교개혁기에 쓴 예, 칼빈의 시편가나 그런 것만 불러야 된다는 생각도 좀 너무 치우친 것 같이 보여서 하는 말인데 시나 찬미나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의 의무 그러면 굉장히 짐같이 보이지만 찬송의 삶을 찬송하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듯이 늘 구약시대에는 번제를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상번제라고 하루에도 두 번 드렸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 드리고 또 월삭 때 드리고 예, 1년에 여섯 번의 절기에 다 드리고 많이 드릴 때는 많이 드리고 그렇죠. 예, 초막절 같은 데는 정말 많이 드렸죠. 그렇게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그 제사를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예, 그 제사를 우리가 뭐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입술로 목소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 선행의 제사를 드리고 신약성경을 보면 선행도 제사라고 그러고 찬송도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린다. 찬송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속이거나 혹은 더러운 말, 음란한 말을 하는 악한 용도로 쓰이는 이런 도구가 되지 말고 그런 입이 되지 말고 그런 입은 자갈을 좀 메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예, 우리의 입술과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선한 용도로 써야 할 때인데 이게 죄성이 있어서 예,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그것보다 이걸로 욕하는 건 아주 잘해요. 안 가르쳐도 예, 조그만 아이들도 어디서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게 욕만 배우는지 아니면 저는 진짜 욕을 제일 많이 듣고 배운 것은 아니지만 제일 많이 아주 감당할 수 없도록 들은 것이 군대 갈 때 수용연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23년대 옛날에 군대 가느라고 가는데 그 연대에 파견, 파송, 연대로 들어가기 전에 수용연대라고 다 모아놓고 이제 집결지가 있는데, 와, 거기 가니까 감당할 수 없이 매일 듣는 욕이 그냥 전부 욕천지예요. 이거는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욕들을 거기서 다 들었어요. 그 며칠 있는 동안에. 야, 이게 세상에 사람들의 이게 세상의 모양이다. 그랬는데 좋진 않죠. 그런데 가서 그런 거, 그러나 할 수 없이 우리는 다 군대 가야 되니까 가서 욕을 싫어도 한번 듣는 과정을 거쳤지만은, 예, 그런 입이 더러운 욕을 하는 입이 아니라 그 입을 가지고 착한 말, 선한 말, 위로 격려를 하는 말, 예, 유익된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같은 하나님이 만든 입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형제를 위로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도구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든 그 용도로서는 베스트 잖아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게 쓰라고 만든 걸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남 욕이나 하고 나쁜 말들이나 골라서 하고 말도 하더라도 아주 그냥 남을 휘법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말들은 연구를 많이 했는지 저 어느 나라에 저 어느 쪽에 사람들 하는 말처럼 그렇게 이상한 말이나 아주 독한 말이나 잘하고 그거 좋지 않은 것이 다 X표입니다. 그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를 드립니다. 찬양대는 특별히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특히 찬양대원으로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몇 가지 힘써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찬송의 곡을 잘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찬송의 곡은 일반 사람이 부르기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세속적이거나 세속적이지 않고 경건하고 단순한 곡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찬송하는데 우리 찬송가도 꽤 어려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곡을 잘 따라 못해요. 그냥 모든 곡이 다 비슷한 곡처럼 찬송가 불러도 항상 그분은 비슷한 곡으로 부르는 분도 있을 정도로 곡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정말 어렵게 그렇게 너무 해놓으면은 그거 다 따라 부르기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잘 부를 수 있게 좀 쉬운 곡, 단순한 곡이 안 좋겠는가 보고 오늘날 록 음악 같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곡 자체가 사람을 너무 감정을 과격하게 흥분시키는 그런 소위 비트가 있는 그런 음악들은 그것은 현대에 생긴 그런 기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음악의 특징 중에 록음악의 특징은 쿵쿵대는 이 비트로 사람의 감정을 자꾸 격화시켜서 흥분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곡을 연습할 때 우리는 찬양곡을 잘 연습해야 된다. 우리는 연습할 때 첫째 발성을 잘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발성이라는 말은 고운 소리 내는 거죠. 발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너무 딱 이상한 소리 막 소리 그렇게 막 소리만 아까 우리 사회자 하시는 장모님이 큰 소리로 하세요. 그런데 하도 소리를 안 내니까 큰 소리로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큰 소리를 하라고 그랬다고 소위 이상한데 막 하고 소리를 내면은 아이고 참 듣기가 거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은 받으시겠지만은 옆에 사람이 일단 듣기가 좀 거부가죠. 그러니까 고운 소리를 내야 돼요. 큰 소리도 좀 내야 되지만은 고운 소리로 찬송하는 게 이제 잘 발성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고운 소리 내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우리가 누가 노래를 하든지 소리가 고와야 목소리가 고와야 일단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곱게 아니면 예쁘게 그런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둘째로 음정을 잘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노래에는 음정이 다 있죠. 음정이라는 말은 뭐 도레미와 솔라시도 그걸 말하는 거죠. 음정이 다 있어서 음정을 잘 잡아야 노래를 잘할 수 있고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가도 노래니까 찬송가도 속에 악보가 다 콩나물 대가리라 그러죠. 우리가 콩말 이게 다 표시가 있는 것은 그 음정이란 말이죠. 도 미하고 솔하고 다 음정이 다르게 여덟 개 보통 음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양의 음악의 지금 틀을 따라서 우리 동양 음악은 좀 음정이 좀 다르지만은 서양 음악은 여덟 개 한 옥타브라고 말하는 한 그런 그 음정이 여덟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도레미 화솔라시도. 그러니까 그 음정을 우리가 잘 잡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특히 찬양대원들은 화음을 잘 연습해야 돼요. 화음. 음악의 세계는 참 신비합니다. 여러 개의 음정이 있지만 어떤 음정들은 서로 조화가 안 돼요. 어떤 음과 어떤 음을 땅 쳐보면은 이게 이상하게 조화가 잘 안 돼요. 좀 이상한, 좀 불안하고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음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두 음 혹은 세 음을 땅 치면은 아주 조화롭게 돼요. 아,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다른 음을 쳤는데 마치 한 음처럼 그리고 더 풍성하게 그냥 한 음 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아름다운 조화가 하모니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음악이 참 신비하다. 음악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런 음악을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찬송을 부를 때는 음정만 잘 잡으면 돼요. 그렇죠? 음정만 잘해서 노래 부르면 독창은 다 할 수 있어요. 음정으로 끝나요. 그러나 합창은 달라요. 찬양대는 합창이잖아요. 중창이나 합창이나 합창은 음정만 잡았어도 안 돼요. 음정도 못 잡으면 그건 아예 음악이 되질 않고 노래가 안 되고 음정을 잘 잡을 뿐 아니라 화음이라는 걸 잘해야 돼요. 파트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사람이 목소리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높은 소리 어떤 사람은 낮은 소리 남자들도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높게 잘 올라가요. 저는 높은 소리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소리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낮은 소리 다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서 그 네 파트 높은 여자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남자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더 이제 잘하면 중간에 또 메조도 하나씩 넣어서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네 파트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것을 화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창을 할 때는 화음을 잘 사용하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음의 세기의 정도, 화음이 얼마나 세야 되느냐. 이 음정, 예를 들면 소프라노를 얼마나 세게 할까, 엘토를 얼마나 세게 할까, 테너를 얼마나 세게 하고 베이스를 얼마나 세게 할까 정도가 적당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한쪽만 오면 세고 난 잘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만 세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아름답질 않아요. 그건 독창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독창은 잘하는데 합창은 아니에요. 그래서 합창을 할 때에는 잘하는 사람도 조금 죽이고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더 키우고 하면서 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각 파트가 어느 정도 세기가 적당하게 될 때 공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름답게 하모니가 돼요. 실제로 해보세요. 소리를. 그래서 어떤 소리가 너무 크면 이게 조화가 안 되고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적당하게 되면 이상하게 한 목소리처럼 아까 말한 대로 화음이 된다고 그러는데 음을 분명히 네 파트가 네 종류의 소리를 냈는데 들을 때는 네 종류가 아니라 한 소리로 들리면서 풍성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화음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걸 잘하면 음악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음을 잘하는 것이 합창에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못하는 사람은 이제 노력을 하고 하지만은 잘하는 사람도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소리를 좀 그래서 이제 지휘자가 소프라노 좀 죽이세요. 그러면은 순종을 해서 죽일 줄 알아야지. 아이고 나는 잘하는데 빽빽 하고 소리를 너무 세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세요. 그럼 예 하고 순종하고 죽이고 또 엘토는 좀 키우세요. 그러면 또 잘 못하지만 또 좀 소리를 내보려고 하고 그래서 다 이제 균형을 지휘자는 균형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가 맞는가 다 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이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 뭐 이치가 그런 거죠. 그건 다 하는 거죠. 넷째로 박자도 잘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다 박자 표시가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게 무슨 그 박자라고 그러죠. 메트로놈인가 무슨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 뭐 120 어떤 데100뭐109뭐 그런 거 쭉 나와요. 그게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하고 그런 박자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있고 그런 박자 세기 빠르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도 잘 한 호흡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박자가 잘 맞아야 한 목소리처럼 들리지 어떤 사람은 막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가고 조금 반박자 늦게 가고 그러면 아이고 그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찬양대원으로서의 지금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잘 드릴까 할 때에는 박자도 잘 맞추는 그런 연습을 좀 필요하는 거죠. 그러나 크게 둘째로 이런 이제 곡의 연습을 제가 말했는데 곡을 잘 연습했다 할지라도 찬송으로서 지금 제가 찬송으로서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대충 짐작이 되죠. 찬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은 아름다운 곡을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도 어렵지만은 제가 지금 말한 발성도 잘하고 고운 목소리 내고 음정이 정확하고 또 화음이 있고 박자도 착착한 호흡이 맞듯이 맞고 다 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됐다 하더라도 일반 오케스트라 곡은 예, 오르간을 칠 때는 오르간 연주를 너무 연습을 잘해서 와 저렇게 어려운 대곡을 진짜 아름답게 치네 또 무슨 베토벤이나 또 무슨 뭐예요 전부 뭐 바하나 핸델이나 다 줘 전부 그거는 소리가 어떤 때는 없이 연주만 하는 곡들이 있어요. 오케스트라나 오르간이나 피아노나. 그런데 찬송은 그런 게 아니죠. 찬송은 그런 곡을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은 가사를 가진 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아무리 곡이 다 준비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곡 준비도 어렵지만은 곡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가사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찬송의 준비가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사가 참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가사가 전달, 그건 진짜 어려운데요. 어떻게 전달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 세상에 가요를 들어보면 알아요. 조용필 씨가 왜 유명합니까? 목소리는 좀 보면 시원찮아요. 어떤 때는 심혈을 이어서 하는 것 같지만 저도 들어봤는데 목소리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조용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수들이 다 그렇지만은 와 저분들이 저 가사가 어떻게 저 청중 수많은 청중 앞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 가사가 저렇게 또릿또릿하게 전달이 될까? 그렇잖아요. 가사가 오물오물 입에서 오물오물 하질 않아요. 가사가 딱딱 떨어지게 귀에 들어오게 가사 전달이 잘 되니까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들은 목소리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는 수천 번 할 시간이 없는데 없죠. 그러나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찬양대의 헌신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곡도 아름답게 만들며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똑같은 곡을 10번, 20번 시간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불러서 그래서 가사가 바로 전달돼서 이제는 듣는 사람이 앉아서 아 무슨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사를 하고 있습니다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만일 들려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전하는 사람은 보고 가사를 보고 은혜롭게 좀 다 본인은 노래를 불렀는데 듣는 사람은 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끝나고 나면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냥 찬송이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는데 그 아멘보다 가사가 바로 전달이 되면 저거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가사인데 그 은혜로운 바로 그건데 그 고백인데 그 찬송인데 그 간구인데 그거를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명을 하려면 뭐가 전달돼요? 가사가 전달이 돼야 듣는 사람이 아멘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멘을 못해요. 이게 뭐와 같았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건 방언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치가 비슷한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지금 두고 바울은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듣는 회중이 아멘으로 그 기도에 화답하겠느냐. 그러나 예언은 알아듣는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부족한 것을 회개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또박또박 알아듣는 말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명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 연습에도 딱 같아요. 그래요. 그것이 찬송 연습의 한 가지 남은 중요한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물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곡도 어려운 얘기고, 예, 가사도, 아이고, 그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00%를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복해서,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을 함으로써 그것이 가사가 전달됨으로 모든 회중이 아멘 할 때, 안 해도 사실은 전달이 안 돼서 모든 회중은 가만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순서잖아요. 예배의 순서를 할 필요가 없죠. 혼자 그냥 찬송을 그렇게 우물우물하면서 찬송을 올리면 되지만은 예배의 지금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5분이든 7분이든 할애해서 찬송을 부를 때에는 온 회중이 앉아서 듣고 아멘하여야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찬송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도 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따라서 헌신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아까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우리의 돈, 우리의 생명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으로서의 헌신은 특히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운 목소리를 잘 내도록 발성 연습도 좀 하고 또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서 파트 연습도 잘 하고 또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화성의 화음도 잘 조절을 잘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돼갑니다. 맞추고 박자도 좀 한호 한 마음으로 맞추고 거기에 더해서 가사 전달을 연습해서 잘 전달이 되는 이제 이것이 목표고 이것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세요. 찬양대는 전 늘 감사하고 왜냐면 다른 교인들은 3시면 끝나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시는데 찬양대는 3시부터 시작해서 5시 거의 될 때까지 연습을 그래도 짧지요. 짧지만은 연습을 하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는 중에 더 힘써서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런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제도 헌신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하고 찬양대 헌신 목소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증거했습니다. 이제 모두들이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